또박또박 읽어보면서 기억을 되살리시고 이해를 조금 먼저 선 이해를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남자 성도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죄를 좋아하시리라 가리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너무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이해를 가지려면 최소한 3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을 30분으로 압축해서 할 수도 있겠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실들을 좀 최대한 빼고 반복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만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분량이 많아서 30분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는 처음 비유를 시작하면서 몇 주간 마태복음 13장에 초점을 두어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최고의 장이라고 한다면 비유를 담고 있는 13장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13장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15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비유 중에 비유가 담겨있는 역사 속에 기억되는 비유를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15장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고요.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초점에 따라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영어로도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두 탕자의 비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두 탕자의 비유. 그것은 이제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배경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탕자의 비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앞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맨 앞에는 양 99마리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은전 10개,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것을 찾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비유가. 그리고 이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개를 보면서 함께 봐야 되는데 그것만 또 봐서는 안 돼요. 도대체 이 누가복음 15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것까지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뭐 5분의 정도에 할애해서 배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누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50절까지 하고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위에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전부 1장부터 1장이 아니고 1, 2장은 뭐 탄생 이야기니까요. 3장부터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누가는 그 예수님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걸로 끝내요. 반대 좀 비교되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예수님이 갈릴리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것을 그리죠.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나서 9장 50절까지 쭉 갈릴리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작정하시고 예루살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길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시점이 19장 41절이에요.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전에 들어가신다. 거기까지. 이 거기까지를 우리는 예루살렘 여행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중간 부분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사역 과정 속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뒤로 여러분이 두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세 장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역할 때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나요. 보니까 수만 명이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는 자꾸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종교 지도자들을 자꾸 공격하는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인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위기에 또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게 됩니다. 1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서. 13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두 부류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수치스러워서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를 찬성하고 따르는 자들은 그의 영광스러움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으로 가셔서 15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게 이제 비유의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이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사역에 있어서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면서 기뻐하고 그 반대로 바리새인과 이 유대 지도자들은 분노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거예요. 서로 두 목적이 다른 부류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약자인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게 못마땅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보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자존심에 이 유대교에 상처를 입힌 예수를 두고 불만과 불평으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아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비유의 대략 배경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저마다 각각 끝나는 부분에 모든 공통점을 취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에 주인이 너무 기뻐했다. 결국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었고 그 인간들을 되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중요한 이 세 비유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인생이 그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이 그 살아난 인생을 두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이 세 비유 전부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것은 잃은 자를 되찾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자신은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고 바로 자신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비유죠. 양이 한 마리가 탈선해버립니다. 이 양은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주저앉고 뒤집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구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무리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두고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아서 한 마리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한 마리는 양은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홀로 떨어져 있었을 때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쁨으로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첫 번째 비유가 있었고 두 번째 비유는 좀 첫 번째 비유가 다소 좀 부유한 자라고 한다면 두 번째 비유는 좀 가난한 여인의 비유예요. 은 10개. 이것은 아마 결혼식 때 받아놓고 이 비상자금으로 이렇게 모아두었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날같이 불 하나 딱 켜면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낮에도 캄캄하고 그래서 뭐 낮에는 벽 한 눈높이에 벽돌 두 개를 딱 빼면 빛이 들어오는 그런 식의 빛을 사용하는 시대에 그리고 가난한 집은 저 옆에는 동물, 가축이 함께 지내는 그래서 이 바닥은 흙과 먼지와 자갈과 그러니까 동전을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찾아내는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았을 때 기뻐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의 공통점은 열심히 찾아 나선 주인에게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는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제발로 나갑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내용의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가 앞에 두 비유와 다른 점은 강조점도 다르고 훨씬 내용도 길고 디테일합니다. 등장인물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요. 맏아들은 유대인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죄인, 세리, 이방인, 모든 인간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구성은 둘째 아들이 떠나고 들어오고 들어옴으로 잔치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제목을 붙이는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 혹은 두 탕자의 비유 이것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간략하게 이 인물에만 초점을 두어서 보려고 합니다. 세 인물. 첫 번째는 집 떠난 아들, 두 번째는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맏아들입니다. 이야기 순서상. 첫 번째,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청을 하죠.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 아들의 요청, 아버지의 떠남, 아버지를 떠남. 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이 아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냐면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았던 자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지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대요.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통제권 밖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당시 보면 이 아버지는 대단히 갑부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의 유지였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느 지역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넘어선. 그런데 이 아들은 한 번도 스스로 독립체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숙한 청년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서 경험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독립체로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된다는 이 자유가 주는 기쁨, 흥분. 그러면서 또 한 표현으로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는 모든 자유에 따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가 내딛고 있는 세상은 아버지 집에서 배웠던 어떤 경험과 지식과 기술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 이 친구가 나와 있는 이 먼 나라는 아버지의 성품이 통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이 아버지를 몰라요. 그곳의 새로운 질서와 법칙으로 이제 이 친구는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아들의 신분과 지위와 정체성으로 그의 삶에 걸맞는 법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가 서 있는 세상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은 대단히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익숙하게 몸에 익혀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뒤틀린 기준들입니다. 그가 의존할 것은 이전에는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가 의존할 것이 뭐겠습니까? 그가 가진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버지를 통해서만 확인했던 그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이제부터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가치, 삶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돈으로 확인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소유로밖에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없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스스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살아있음, 존재 가치를 자기가 가진 돈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는 그것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떠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며 그 세상에 자기를 두면서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입니다. 낭비입니다.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탕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그가 가진 재산의 가치, 아버지 없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그 재산의 가치는 또 다른 재산, 풍요, 창조되고 또 더 큰 가치로의 그 가능성을 가진 무한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가 가진 이 가치, 재산은 생산은커녕 이제부터는 낭비입니다. 방탕하게 쓰여질 것이고 소비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멸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은 그의 삶은 소비밖에 안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가치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만 자기는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진 재산은 점점 이렇게 낭비되며 소멸되어 가고 그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도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 죽어가는 존재, 그것이 곧 아버지를 떠난 자의 결국입니다. 또 다른 악재가 닥치죠. 기근입니다. 흉하게 흉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탕진합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다 했다. 결국 죽는다 이 말입니다. 뭐 돼지 키우는 그곳에 가서 일도 해보지만 살기는커녕 도리어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끼니도 못 채우는, 그래서 17절에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신이 겪은 이 현실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식이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보고 어리석음을 보고 죽어가는 무의미해져가는 자기 인생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죠. 그때의 자신의 신분과 지위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이었습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떠난 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가치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동경하며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전적인 이 탕자의 아들의 결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두 비유에서 양이 스스로 찾아올 수 없고 잃어버렸던 동전이 스스로 주인을 찾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죠.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가 돌아온 것 이유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비유에서 중요한 죄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회개는 조금 이따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줄 것?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간절히 바라고 돌아온 것은 품꾼의 하나로라도 인정해주고 사용해달라는, 목숨만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것, 아버지 가당치 않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가 이미 끝났음을 이 아들은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서의 대접과 회복을 목적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아버지 안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초점은 이 아들에게 이 지금 강조된 강조점은 무엇인가? 이 탕자에게 강조점. 그것은 아버지를 떠난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아들을 향해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거죠. 도대체 네가 누구냐? 답은 이렇습니다. 너는 세상 것으로 채움을 얻어 그것으로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답은 오직 너의 존재 가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존재와 지위와 그 가치와 내용이 증명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 살아가는 존재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아버지를 떠나 독립했다. 이 말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유지할 수도 없고 오직 낭비만 할 수 있는 그가 아버지를 떠났다.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자는 악한 자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들 모두도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형상들입니다. 그들이 왜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기쁩니다. 그것이 만족스럽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성공하고 또 내가 얻고 누구와 관계 맺고 이것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얻고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소멸할 것이고 낭비할 것이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간이 존재 가치를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세상 것을 채워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가치를 확인하라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돌아온 탕자가 회개한 거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의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고 믿어서 아버지를 떠나 그 자리에 가서 무엇으로도 채워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놓고 다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게 회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진정 회개한 자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 회개를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든 채워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아버지를 떠나왔는데 세상에서 채우고 얻어보고 만들어보고 다 해보아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존재 가치를 확인 못하는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으로밖에 확인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바로 그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는 여전히 필요를 채우고 그것에 만족해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아요. 그것이 만족해요. 또 그것이 너무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걸 가져보려고 하고 오직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절대 그런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채워도 채워도 그것이 무의미했, 인생의 낭비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결단하고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럴 만큼의 고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은 세상으로 나아가 독립하기를 원했던 그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떠남을 허락하죠. 아들의 귀한 돌아오는 것 또한 용납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 무모한 요청을 허락합니다. 아들이 독립한다라고 했을 때에 너 안 돼 이놈아 이렇게 강력하게 단호히 거절하고 그의 독립을 막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독립하고픈 아들의 이 선택과 결정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증거죠. 종이 이 말했다면 이놈은 곤장을 맞고 다시 일터로 보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했어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 아버지께서 떠나보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좋았을까요? 고통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그 떠남은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보내십니다. 왜 그를 떠나보내셨을까요? 아직 그 세상에 익숙하지 못하고 분명히 가면 낭비하고 탕진할 것 뻔한데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간다 하니까 보내셨죠. 간다니까. 간다는데 그래서 보내셨어요. 다시 말해 아버지께서 재산을 주고 이 아들을 불순종의 자리에 내어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가서 잘 살아봐라, 고생 진탕하고 와라 이게 아니고 왜 보내시냐면 살아보라고. 그렇게 원하면 살아보라고. 그곳에서 네 스스로 한번 생명 그래 만들어 봐라.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 한번 해보아라. 내 스스로 네 필요를 채우며 살아보아라.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한번 경험해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냥 내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그렇게 보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스스로 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비록 먼 나라이지만 어느 정도 소식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이, 이 큰아들이 30절에 가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아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소식을 근근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그의 독립성을 인정했어요. 그냥 허락했어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그가 가장 갈 수 있는 만큼의 멀리 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말은 그가 멀리 가면 갈수록 아버지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저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성품 또한 극대화됩니다. 아들이 멀리 갈수록 아버지의 기다림은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앞선 두 비유에서는 주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양을 찾기 위해서 언덕을 누볐고 은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켰습니다. 샅샅이 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는 그냥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잃어버림을 허락하시면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는 기다리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확인한 것은 우리가 본문에 보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길었고 간절히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 어떤 조건도 책임도 거기에 대한 요구도 전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돌아온 방탕아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요청대로 품꾼의 하나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앞세운 조건은 뭐였냐면 나를 품꾼으로 이 나의 어리석음과 고집과 독립에 대한 결과로 내 모습, 내 지금 몰골이 이렇게 됐고 실패의 결과로 이렇게 왔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전제에 무관하게 아버지가 앞세운 전제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측은히 여긴 결과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이죠. 거지가 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미 죽었던 자 그를 다시 얻었다 기뻐하며 그 아들의 요청인 품꾼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그냥 아들의 생각으로 결론을 맺고 더 이상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아들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해 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을 온 동네에 알려 이 잔치를 베풀어 또 송아지를 잡습니다. 돌아옴의 의미를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크게 부여하고 기뻐합니다. 집 떠난 아들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아버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가치, 생명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어떤 강조점이 있는가?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는 죄인을 받으시는 아버지.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채움과 생명이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자들을 두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용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은 바로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기에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얹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맏아들을 보면 막무가내로 떠나버린 이 동생을 두고 속상해했을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든지 이 아들은 최선을 다해 그 아버지 일을 도왔습니다. 그날따라 이는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떠들썩합니다. 잔치가 열린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잔치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이 맏아들의 태도는 분노였습니다. 맏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동생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제 경험상 확인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랑과 자비를 저 죄인 동생이 저놈에게 보인다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속 한번 사귀지 않고 아버지 명령 따라 지금껏 수고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이 결정한 것은 나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맏아들의 선택 또한 자유입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것,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아버지가 이 맏아들이 밖에서 잔치에 들어오지 않겠다 결정한 것을 듣고 아버지가 다시 밖으로 뛰어나가 이 맏아들을 붙들고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아들아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죠. 맏아들의 불만, 그 불만에 이 죄인 이 망나니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아버지, 아버지가 마땅히 그를 다시 내쫓아야 그게 옳은 건데 그를 위해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고 회복했다. 이것이 이 맏아들에게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글 번역에 있어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을 아버지라고 이제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을 섬겼답니다. 이 섬겼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종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종처럼 당신에게 일했다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이길 지금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나는 품꾼입니다. 스스로 자처한 거죠. 품꾼이기 때문에 자기를 품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품꾼에 합당한 보상을 아버지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보상을 안 해줬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느냐.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 이것도 좀 달리 번역해야 돼요. 아버지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을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동생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재산을 탕진한 당신의 아들.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로,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 않고 스스로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 맏아들, 그 맏아들, 저는 그 맏아들을 탕자2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면 이 맏아들은 자신의 분노 때문에 아버지를 떠납니다. 28절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의도적으로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28절에 다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이 아버지가 요청하죠. 다시 아버지가 그가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에게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 맏아들은 그 아버지 심정을 이해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했었어야 합니다. 기뻐하는 대신에 이는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의 성품과 충돌하는 비은혜의 성품입니다. 지금 그 분노는 자기가 맏아들이라고 하는 지위와 신분에 걸맞지 않는 종들이나 할 수 있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상은 애초에 보상을 기대할 자기의 지위와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무얼 너는 나에게 보상을 요청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스스로 품꾼으로 전락하고 보상해 주십시오. 왜 안 해 주셨습니까? 하고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이 맏아들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둘째 탕자였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는 이 맏아들과 같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보상에 초점을 두어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기도했잖아요. 얼만큼 더 하라고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니까요. 뭔가 보상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은 늘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거룩함을 겉표지로 증명하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늘 신앙에 보상을 두면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외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아까 앞선 정말 회개를 경험한 자라 그래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아버지가 애통해하는 것으로 애통해야 할 우리가 도리어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에 분노하고 내게 베풀지 않았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이 적다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며 스스로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배설한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 관계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보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의 반응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중에 이루어질 일일 거라는 것을 암시하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그것을 시기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결단은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저 세상으로 만족하고 채워보려고 아버지를 떠났던 죄인인 저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는 너무 기뻐 잔치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보상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잔치를 거절하느냐? 들어오라 이겁니다. 그 잔치로 들어가든지 계속 분노하면서 이방인들의 들어오는 기쁨의 잔치를 비난하든지 그러면서 스스로 탕자가 되든지 이 두 가지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보고 여러분 17세기에 보였나요? 네. 이 그림은 여러분도 보신 기억이 있으실 분도 계신데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이 람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죠. 람브란트는 이 빛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림에서.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바 된 자의 네, 비참함.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지 그 비참함. 그러면서 되찾은 그 기쁨이 극명하게 색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그림을 잘 안 보이실 텐데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눈이 팅팅 부어있어요. 아주 부어있다기보다는 아주 그냥 앞이나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얼마만큼 잃어버린 아들을 두고 울었는지 기다렸는지 그 기다림이 이 눈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초점이 눈에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들보다 먼저 확인하고 찾아 끌어안으시죠. 눈이 부르텄지만 아들을 확인할 한눈에 단박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안을 가졌습니다.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움켜쥐고 껴안습니다. 인생은 그 인생 스스로가 결코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아버지를 떠나 독립한 자의 결말은 결국은 죽음이고 저렇게 누더란 옷을 입고 의미 없이 세상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가 그것이 그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 그 아버지는 기다림으로 표현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찾아 나서는 앞에 목자와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보상이 아닌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책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아버지께서 만족하는 것에 만족하며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결단코 보상을 기대한다든지 자신의 아버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손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두 손이 달라요. 한 손은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오른손은 여성스러운 손이고요. 굉장히 고운 그림이 고와요. 왼손은 대단히 거칩니다. 마디마디 굴곡이 있고, 그래서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빳빳이 서 있는,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는 아들이죠. 맏아들입니다. 저 그림이 오늘의 비유를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어떠하심,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또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아버지에게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슬퍼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품으셨고 죄인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삼으시며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 은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만 정의되고 또 확인되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었사오니 결단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을 포기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풍성함 속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